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주여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성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소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물과 나가 가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여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나타나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행할 그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같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4장 1절의 17절 말씀 우리 제목을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그런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필 때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게르솜. 그래서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기 변화 곧 게르솜이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그네라는 그런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아 변화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점점점 준비시키는 단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왕자로서의 자아로서의 그런 40년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의 그런 40년 나그네로서의 그런 인식으로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 중심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변부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서민을 이해하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이해한다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갑으로 있을 때, 기득권자로 있을 때, 왕자였을 때, 공주였을 때 세상의 삶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맨날 기사 두고 이렇게 차 타는 사람이 서민들 버스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아픔과 고통에 대한 연대성을 갖는 것은 세상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주변부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실 때 그 상대방의 아픔과 변화도 그런 연대성을 갖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자아 변화, 점차 모세를 변화시키는 자아 변화는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시키는 그런 단계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섯 번 거절합니다. 3장 11절에 첫 번째 이 그 부르심에 대한 거절인데, 내가 누구기에, 그렇게 말하죠. 자, 3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데,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그러면서 내가 누굽니까 하는 자신에 대한 열등한 자아의식을 갖고서 부인합니다. 자, 두 번째에 또 거부하는데, 두 번째 부르심은 3장 13절이에요. 두 번째 거절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신적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조상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이름, 여호와란 이름을 그때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면서 신적 지식도 없는데 내가 뭐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이유로 또 두 번째 거절합니다. 자, 세 번째 거절이 있었어요. 세 번째 거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표적과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 얘기죠. 네 번째 거절이 또 뭐라고 하자죠? 이것은 선지자의 결격사고죠. 선지자가 어떤 그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선지자의 결격사이듯이 나는 입이 어느라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할 말을 대변인을 보내주겠다. 그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다섯 번째 4장 10절에 걸쳐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을 주는데 역시 그러하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다섯 번에 걸쳐서 모세의 거절을 보게 됩니다. 하도 빼니까 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간둬라 너. 치사하지 안 한다더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만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13절에도 그러죠. 모세가 그러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하시어 내신 것은 모세의 열등의식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함, 이것이 뭐로 봤다? 죄됨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함. 그것이 완악함이 뭐였느냐? 오늘날 신학자들은 모세가 자기애에 집착해 있다는 겁니다. 나르시즘이죠. 자기애 집착. 이 나르시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한 소년이 연못에 자기를 비춰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서 그 연못 보면서 이 자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 사랑에, 자기 만족에. 그래서 한 학생이, 선생님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나 자기에 빠져있어요. 저 이게 나르시즘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다는 말이에요. 야, 그건 착각이다. 이 나르시즘이라는 단어가 정말 자기에 빠진 겁니다. 자기의 집착. 자기 자신의 과도한 연민을 갖는 것, 이 나르시즘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빼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죄됨을 가졌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자가 하루아침에 목자로 변해서 40년을 보내면서 그 문제가 뭐냐? 자기 당착에 빠지는 나르시즘의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바닥에 있던 자아가 바닥칠 때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경험이고 저것도 경험. 한마디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은 어떻게든 일어납니다. 그런데 왕자가 바닥을 칠 때는 과도한 자기연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나르시스의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가 뭐냐? 잘될 때는 독선적이에요. 아주 오만합니다. 그러나 문제와 위기 앞에서는 철저하게 남의 탓을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고 못하고 하고 싶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한 연민을 갖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갖는 것은 뭐라고 누구다? 나다. 내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다.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자기 에너지에, 자기 상처에만 몰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죠. 짐승이 자신의 상처를 핥는다. 그런 표현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아픔만 크지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아픔과 상처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불쌍해 보이지 않고 너의 아픔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로서 남의 아픔에 공감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의 특징을 가리켜서 소셜패스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셜패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 참 인기가 갔다가 팍 추락해 버리면은 그것을 헤어나지 못해. 남 탓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내 상처만 큰 거예요, 그죠? 이 최근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16세기의 이 신분적 자아, 그죠? 딱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 그런 신분적 자아, 그리고 저 18세기에서는 이 이데올로기적인 자아, 사회적 자아, 자본가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금수적, 흙수적, 돈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구분들이죠. 자본주의 발달 후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자아가 생성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서는 핸드폰 셀카가 자신의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어떤 자아가 만들어내면 연극적 자아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다 연극적 자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르시즘에 자기에 빠지는 게 빠질 수 있고 자신의 실적 자아와 드라마상의 자아를 혼돈하고 괴리감이 있을 때 크게 혼돈하는 거죠. 이런 현실과 갭의 차이로 이런 사람들이 후에 어떤 자아로 또 바뀌어버리냐면 마녀적 자아로 바뀌게 된다. 마녀적 자아. 뱃설공주의 이야기 보면 마녀가 뭐라 합니까? 거울 보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죠. 근데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그래 네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패널이나 감독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얼굴이 뭘 변하는 거예요? 마녀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즘으로 변하고 그 자아가 연민의 자아로 변해요. 자기 상처만 크고 남의 상처에서는 돌아볼 줄 모릅니다. 소셜패스의 특징이죠. 이 내 상처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 남의 상처에 대해서 공감도 없고 돌아볼 여력도 없어요. 이때 상대방의 그런 연대성, 감정이입 이것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셜패스의 특징들이죠. 상대의 불행을 볼 때 울부짖고 통곡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오랫동안 감춰 있는 자기 자신의 슬픔이 연상되어서 남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에게 쾌락을 느껴요. 잃어버린 감정이 회복되기 때문에 자신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대적 감정에 대해서 느끼는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악어의 눈물입니다. 이 악어의 눈물이란 그 유래는 이 집 날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보면 잡아먹고 난 뒤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서양 전설에, 서양의 전설에 그런 유래에 있는데, 악어의 눈물은 바로 위정자들을 빗대서 말하는 통수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먹이를 씹으면 이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전래된 것으로서 패배한 정적에 대해서 흘리는 유전적인 그런 눈물을 가리킬 때, 그죠?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승리해서 했을 때 승리감의 도취함도 있지만 상대방 생각해 주려고 흘리는 눈물, 그런 어떤 정치적 그런 거죠. 이 모세뿐만 아니라 왕자, 공주 등 이런 연민에 갇혀서 민족들이 죽든 말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하면서 자기애적 연민의 집착이 강한 것,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완악함이나 죄성을 보고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 내면에 왕자로서 버리지 못한 자기 연민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 현대신학자들의 모세의 정체성을 보면서 또 다른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 대부분의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나 자신이 해야 할 희생은 안 하는 사람들. 자기 부족해서 못한다고 핑계대지만 그 핑계 속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야? 자기 집착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게 잘하면 굉장히 자기 독보적으로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독선이 있습니다. 근데 못하면 무관계성, 자기 집착에 빠져서 자기 치유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치유하며 고쳐서 달래서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되는 것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고쳐서 달래서 보내시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같으면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면 너 쓰면 안 되냐. 내가 다른 사람 쓸게. 쳐라 할 텐데 쉬어버려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사용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 채워가면서 만들어가면서 다듬어가면서 그렇게 준비시키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오늘 모세의 정체성을 보면서 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는다면 어떤 그런 응답과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부족한 것을 어떡하죠?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사실 신자가 믿음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살려는 자기 우상성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다섯 번이나 완악하게 거절하는 일에 분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황이 충분히 또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거절과 네 번의 거절 사이에 모세가 세 번째 거절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증거가 있나요? 이적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 가지 이적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이적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2절이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던져라 그러죠. 그러니까 던지니까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합니다. 뱀. 자, 뱀. 나하시라는 단어인데 이 뱀의 이름이 뱀.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쉬쉬쉬 뱀이 소리 내죠. 이 소리에서 유래해서 이름을 썼어요. 뱀 이름이 뭐예요? 쉬 하듯이 쉬가 뭐예요? 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뱀 쉬쉬 소리 내는데 그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서 뱀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어. 이제 왜 하필 뱀에 됐을까? 뱀은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3장, 창세기 3장 이후로 뱀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그리스도를 상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근데 왜 뱀이 되었을까? 모세 당시의 문화적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이적을 모세가 이제 바로의 왕궁 앞에서 제일 먼저 재앙이 오기 전에 지팡이를 던지죠. 그래서 바로가 보는 앞에서 그 뱀이 탁 변하죠. 그죠? 이때 누구의 지팡이를 던져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찾아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니까 시킨 겁니다. 근데 이때 마술사들도 흉내를 내왔네요. 흉내를 내요. 아, 그거 뱀으로 변하니까 그거 우리도 해. 그러면서 그 마술사 둘 데려다가 그들도 뱀으로 바꿨어요. 자, 출애굽기 7장 10절인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말씀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아론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를 삼켜요? 그 술사들의 두 뱀을 삼킵니다. 그래서 7장에 있는 이 배경으로 이 오늘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을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냐? 뱀이 애굽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공유하는 것은 영적 존재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배후에 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사들도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 이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고 모세 뒤에도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대결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의 상징이 당시 코브라가 하 이집트 왕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상하가 나뉘었어요. 나일강 중류로서 아프리카 내륙에서는 상이집트, 또 나머지 아래쪽에서는 하이집트, 이렇게 이집트를 상하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뭐였다고? 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부주의 상형 문자를 보면 이 새 그림이 나오는데 이 매가 나와요. 매. 이 매가 호로스 신이고 뱀인 코브라가 하이집트의 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집트가 다신이었으며 왕의 홀에는 왕의 지팡이죠. 왕의 홀에는 그 끝에 코브라 형상에 이렇게 출두품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애굽 수사의 뱀을 삼킨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그 시대의 문화 혹은 신화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애굽 왕권의 통치를 이기고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왕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 그리고 통치권인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무슨 대결이냐? 통치권의 대결이에요. 애굽의 최고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왕국 앞에서 통치권이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의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뱀이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이건 광해의 상식으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갖고 있는 경험, 네 상식 내려놓고 네 하고 딱 잡을 때 다시 뭐를 변했어요? 지팡이를 변해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을 연단시킨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광야의 40년의 목자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상식은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물리지 않고 피해를 안 입는 거지 꼬리 잡으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통치권적 이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으라 할 때 이 히브리의 그 단어 속에 드러난 또 다른 의미는 하즈라는 히브리인데 제지하다, 조롱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어떤 난관이나 방해물도 제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롱하듯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잡으라 그러는 의미 속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토마스 칼라이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인생을 걷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약자는 그 일에 걸려 넘어져서 인생 속에서 낭패를 겪지만 강자는 걸려 넘어진 그 돌이 디딤판으로 삼아서 인생의 도약을 맛보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약자와 강자의 차이가 뭐냐? 인생께서 만나는 어려운 일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다. 약자는 똑같은 일에 어려움을 만나도 인생의 걸림돌이라 생각하는데 강자는 것을 인생의 디딤돌이라 생각한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가슴 철렁 내려앉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잖아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절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진 뒤에 어두움이 밀려오듯이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큰일 났다. 약자는 밀려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뭐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강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디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약자와 강자의 차이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밀려드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을 처리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냐? 자, 약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강자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한마디로 뭔 차이냐? 믿음의 차이다는 얘기예요. 약자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강자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 결국 두려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 같아요. 옛날 화롯불 켠다 하더라도 등장 밑에는 어둡고 여전히 구석구석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전기가 들어왔을 때는 전기를 불을 켜면은 그냥 구석구석 다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굳건하면 두려움은 극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연약해지면 여전히 두려움이 남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 눌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란 뭔가? 우선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기 확신이에요. 내 안에 잠재력이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확신의 신념. 할 수 없는다는 그런 부정사고를 버리고 적극적 사고를 갖는 겁니다. 이런 신념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그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그 신앙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얻어주는 힘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들리에서 후계자가 돼서 중체대한 인물을 맡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세요.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강대국 이후에 시달리면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른 찬송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네. 신앙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두려움을 극복해 주고 인생의 어려움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됐어요. 그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서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상식으로 또 이 광야의 목자의 상식으로는 뱀에 물릴 두려움과 죽음을 각오하고 꼬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내 하고 잡을 때 물리기 전에 뱀이 뭘로 빼네요? 지팡이로 빼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잡으라는 말씀 속에서는 제지하다, 조롱하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권능이 함께하면 어떤 난관이나 방해물도 제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롱하던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또 모세가 갖고 있는 40년의 목자의 경험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통치권적 이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썬데이스쿨에 그랬죠.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을 따를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믿음을 연단시킴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통치권 이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정이 뭐죠? 두 번째 예정이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말합니다. 이 당시의 나병은 오늘날 한센시 병으로 볼 수 없답니다. 당시의 나병은 모든 피부병을 지칭해서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나병은 정확히 한센시병이 아니고 부정하고 격리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나병에서 다시 어떻게 됐죠? 다시 본래살로 되돌아왔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상태고 부정한 존재를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애굽에서 나병 환자같이 처참한 노예생활을 보내고 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또는 그들이 애굽에서 범했던 부정과 허물들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그것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생활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낼 것을 밝혀주고 있고, 또 모세가 그렇게 구원사역의 동역자로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당할 능력도 주셨음을 거기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정화와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정화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의 정화, 이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근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적 자체보다 무엇이 우위가 되어야 되느냐? 이적보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적을 구하지 않아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제2적 또는 정체성 회복의 이적으로 정결해졌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씻김받으셨다는 의미를 다시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적은 좀 달라요. 이 이적은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붓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 피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적을 받지 아니해도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예. 자, 이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거든, 그죠? 믿지 않거든 이 표징이란 의미 속에서는 어떤 말이 의미가 있냐면 소리라는 말이 있어요. 사운드, 소리. 그러니까 표적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요? 소리가 있다는 얘기죠. 표적은 소리에 시각화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말씀과 소리 사이에 음이 시각화되어진 것. 그러니까 시각을 통해서 소리를 들여야 하는데 눈이 있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듣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연관된 이적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그래서 나일강피 사건은 출애굽 직전에 그런 일이 있게 되죠. 히브리인들이 이 나일강을 예우로라 한 반면 애굽인들은 이를 하피라 칭했어요. 나일강은 하피. 이 하피는 강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의 이름이에요. 하피란. 그래서 큰 힘, 세력 있는 신은 못 되었지만 건장한 남성 형상의 신이 바로 이 하피예요. 그러니까 9절에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얘기는 애굽의 신 중인 하나인 나일강의 신인데 이 나일강 신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화적 세계관 신이 아니라 나일강은 다 뭐 아래서 말씀 안에서 피로 변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이집트 신화를 해체시키는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관 이적 말씀과 언약이 중요한 거지 신이나 신비의 이야기 전설을 갖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적은 한마디로 모세를 보내기 전에 모세의 정체성의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에서는 어떤 이적? 두 왕권이 대립해서 통치권 이적을 보여주고 그 나병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은 제2적 거룩성의 정체성의 이적이고 또 세계를 누가 다스리냐는 나일강 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이적을 한마디로 정체성 이적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죠.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11절 12절 그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이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체성의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빼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그 다음 이제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또 못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못한다고 해요. 모세가 그래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그러죠.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여리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을 뭘로 세우겠다는 거야? 대변인으로 세워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변은 아론을 세우는 등장이 또 이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고대의 애굽 왕 바로는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왜? 바로 당시 바로가 뭐야? 신이잖아. 그러니까 신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얼굴에 감정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대변인 누구한테 족닥족닥 얘기하면은 그 말을 듣고 바로가 말씀하시네 그러면 대변하는 거야. 오늘 뭐 정치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일국의 대통령이 큰 담화 발표하고서는 자기가 나와서 다 얘기 안 하잖아. 대변이 다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대변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어떤 좀 신비주의적을 감춰놓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말을 잘 섞지 않아요. 신은 희로 애락을 나타내지 말고 말을 섞으면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집트 왕궁의 왕실의 방식처럼 대변인을 붙여서 아론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받은 계시를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능숙능란하게 그것을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말할 것이다. 이때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말할 때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들을 것이고 아론은 너에 대해서 신적 근거를 가지고 들을 것이다. 뭐래?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파라오 왕실의 소통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선지자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듣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듣고 그죠? 그래서 아론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적과 아론을 붙여주는 사건은 모세를 놓다는 거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준비는 심리적 준비는 자기애적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적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 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케 된다는 제2적 정결성 또 세상의 신들, 애굽의 신들과 나일강의 신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피조물에 불과하는 세계적 정체성, 이 형성이 되어져 가는데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 말하니까 대변인 아론을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붙여줘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여주고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가 사명을 맡고 많이 맡겨지고 유임을 받을 때 빼는 게 빼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저랑 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고쳐질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무너진 자아 정체성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 세계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현실을 향해서 다시 나갈 때 그 순간부터 마음이 얼어붙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체험 주셔야만 믿겠다, 은혜 주셔야만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고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현실 속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큰 이적을 체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들리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움찔하면서 뒤로 피했어요. 이제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실 때 내하고 덥석 잡으니까 물리기 전에 지팡이를 변했어요. 우리는 현실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시한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창조주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 순종 속에서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또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서 그 5장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그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소리를 사신의 소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혈연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듣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경험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그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듣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도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감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는 순종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